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이 무엇에 관한 복음인지를 마가께서 이미 알려주셨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약의 모든 약속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제 여러 이적들과 가르침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공생애 사역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성취하시고 천국 복음을 완전히 드러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여러 이적들과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하실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에 빛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두 가지 이적이 함께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중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두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분명히 두 가지 기적인데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을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먼저 21절에서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21 through 24.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보면 이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유대 땅 동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그 유대 땅으로 돌아와 바닷가에 계시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을 구했죠? 자신의 어린 딸, 이제 12살 딸이었어요. 거의 다 죽게 되었으므로 그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쉽게 가지 못했죠. 왜? 큰 무리가 애워싸고 밀며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밀고 따라갔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 사건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때의 회당장 야이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유대인의 관리였다라고 말씀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리는 뭐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죠. 굉장히 높은 계층의 관원이었다는 거죠. 최고층에 속한 부류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시 최고층의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 회당장에게는 긴급하고 절망적인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 그의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다. 와서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딸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며 가는 길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가시는 길이 더 지체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29절에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너무나 괴로운 치료들을 받았고 치료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래도 그 혈루증이 낫지 않았고 더 중하여졌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병든 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열둘이에요. 12살 죽어가는 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죽어가는 여인. 그런데 둘을 비교해 보면 사실 누가 더 중요한 병일까요? 지금 다 죽게 된 야이로의 딸에 비하면 사실 이 여인은 그렇게 긴급한 환자는 아니었죠. 왜? 그래도 걸어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만성질환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들 중에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요. 그 즉시 혈루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혈루병, 혈루증에 관한 거죠. 혈루증을 영어로 보면 discharge of blood, 그죠?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었죠. 이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여인이 월경기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출혈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질환이었고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 유출병이라는 것이 있죠. 같은 병이에요. 유출병, 혈류증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이나 유출병이 구약의 율법으로 가면 그저 산부인과 질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피를 흘리는 병은 구약으로 따지면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하면 우리 떠오르는 병이 있죠. 어떤 병이었죠? 문둥병.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했던 그 문둥병, 따로 격리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그 문둥병과 같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 15장 전체에 이 혈류병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25절에서 28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Leviticus chapter 15, verse 25 through 28.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렇죠? 불결기라는 것은 생리를 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있는 경우는 unclean, 부정하다 판단하게 하시고요. 제사장들이. 그러다가 피가 그쳐야만 그친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clean, 정하다라는 판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문둥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둥병도 피부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 격리되어서 나가 살다가 문둥병이 있는 동안에는 진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나 문둥병의 피부 질환이 없어지면 일주일 후에 제사장 앞에 나와서 보이고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죠. 같은 규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가 그치지 않아서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로 여기던 자들,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부정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저주 아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여인은 따로 격리되어 홀로 살아가야 했고 더 나아가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언약 저주 아래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언약 저주의 현실 아래에서 죽어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 여기였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 저주 아래서 죽어가는 여인. 따라서 야이로의 딸도 다 죽게 되어서 절박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이 여인도 언약 저주 아래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가 곧 죽게 된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 것도 너무 간절한 모습이었지만 이 혈류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인파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간절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가까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도 너무나 간절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 만일 그렇게 한 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을 휘짓고 나와 만지고 예수님까지 손댄 것이 알려지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절박한가요? 그래도 누가 더 긴급한 상황입니까? 12년을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보다는 지금 곧 죽게 된 야이로의 딸이 더 긴급하고 절박하지 않나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사실은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리시고 와서 고쳐주고 대화를 하셔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하를 가면은요, 응급실에 가도 이러한 순서로 환자를 봐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 누가 이하를 갔다 오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자기 병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면 제일 뒤로 둬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이로의 딸을 먼저 빨리 찾아가 고쳐주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것이 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우리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너무나 다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는 둘 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겠지만 사실 예수님께는요, 병을 고치시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보다 더 중하고 긴급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따라와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으로만 풀게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먼저 찾고 만나세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먼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하죠?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셨다.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power had gone out from him. 자기의 권능이 나갔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풀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힘을 잃으셨다. 예수님이 힘을 잃으심으로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잃으신 것을 아시고 누가 자기 옷을 만지셨는지를 찾으십니다. 일단 지금 야이로의 딸이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더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급하지가 않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아니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막 애워싸고 밀먹하고 있는데 다 만지고 다 부딪히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둘러보세요. 그 여인을 바라보시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아뢰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들어와 사람들을 만지고 자신의 옷에까지 손을 댔다고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정죄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죠?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따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이 여인을 부르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말도 몰라요. 따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로 부르세요.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은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딸을 찾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실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여인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단지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또 뭘 선포하시죠?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평안의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죠?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래서 병에서 낫게 돼서 평화롭게 되는 이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즉, 이 여인은 언약 저주에서 하나님의 원수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언약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샬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안. 따라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혈류병에서만 나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에서도 해방이 되고 정한 여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미리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멀리 있던 저주받은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힘을 이루심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자신이 힘을 잃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이제 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보세요. 이 여인으로만 보면 너무나 복된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돌아가면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속이 타들어가고 절박하고 급하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신약이 발견돼서 빨리 가서 먹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약을 가지고 속히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지체되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건이 일어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을 기다리는 자는 한시가 급한데 자기 딸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12년 동안이나 그 병들었던 만성병 그것도 아직은 죽을 병이 아닌 그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여인을 찾고 치유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답답해 죽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서두르질 않으십니다. 자기처럼 급하질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야이로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체하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듣고 소식을 듣고 아시는데도 안 가세요.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야 가세요. 의도가 있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를 통해서도 야이로의 믿음을 온전히 해가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었던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을 더 온전히 해가시는 거였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에게 그 믿음으로 더 인내하게 하세요. 야이로의 시간표를 예수님의 시간표로 인내하며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던 중에 결국 야이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보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혈류증이 있는 여인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죠. 딸이 죽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저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형제 여러분,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의사가 더 중한 환자인 내 딸을 돌아보지 않고 덜 중한 다른 환자, 별로 중하지 않은 다른 환자를 돌아보다가 내 딸이 죽으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크게 분노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고소를 들어가든지 했겠죠. 야이로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완전 절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verse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Do not fear, only believe.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지금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조금 전까지 야이로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이 곧 오시어 죽어가는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야이로를 인도하시는 거죠?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떤 믿음?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며 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딸이 죽었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야이로의 인내가 죽음으로, 딸의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딸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가 화를 내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야이로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함께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시는 동안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보게 하시고 야이로를 어떤 믿음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어떤 믿음까지 믿으라 요구하시고 어떤 믿음까지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결론에서 보겠지만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들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 믿음까지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뭐죠? 영어로 하면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시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연결돼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38절에서 40절에 38-40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온 것은 자는 애 깨우러 왔다. 이 뜻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와 제자 셋만 데리고 아이에게로 가세요. 사람들이 비웃는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41절에서 43절에 verse 41-43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많이 들었죠.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고 걷게 됩니다.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왜 이대로 번역을 했냐 하면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통영에서 많이 쓰던 단어였죠. 이 소녀 아람어인데 이 달리다굼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달리다라는 단어하고 굼이라는 단어예요. 달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소녀 또는 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고요. 굼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어 있는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모습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드라마틱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달리다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그냥 공적으로 무슨 뭐 소녀야 뭐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이 아람어의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주로 엄마가 딸을 부르는 애칭과도 같은 단어라고 주석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마치 사랑하는 딸을 잠든 것에서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딸아, 얘야, 우리 딸 일어나야지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부르듯, 잠에서 깨우듯, 얘야, 일어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도 이랬죠. 그때 막 와,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하셨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혈루증이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이 힘을 잃으시고 그 여인은 힘을 얻어 치유를 받았죠. 그 원리는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힘을 잃으심으로써 그 여인이 낫게 된 원리.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그 여인이 정하게 되는 원리. 똑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심으로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같은 현실이죠. 그 소녀의 죽음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소녀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 소녀에게 주시는 현실과 같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과 그 의미를 또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보았던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저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린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복잡한 사건 필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연약함,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 연약함을 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그 연약함을 대신 자기가 담당하시고 그 짐을 자기가 대신 지고 가시는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증 여인의 저주받은 삶,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대신 지고 가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좋은 일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이루십니다. 힘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지고 어디까지 힘을 이루시며 가실까요? 그 생명을 다 이루시는 곳까지 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스를 대신 치러주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그래서 그 모든 힘을 다 이루시되 생명까지 이루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이루시며 우리를 모든 사망과 언약 저주의 심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시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적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을 이루심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 복음의 빛에 비추어 봐야 되고요. 12년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12살 된 죽은 소녀, 사실은 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 저주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의 현실을 이 부정한 혈루증 여인과 죽은 야이로의 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힘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잃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왜 저주를 받으세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힘을 이루시는 거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 저주받은 우리, 죽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신 음성으로 그리고 너무나 친밀하게 그리고 주권적인 권능과 권세로 우리를 부르세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듯 얘야, 우리 아들, 내 딸아,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저 병든 것에서 낫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그저 죽은 것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체하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야헤로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려고 지체하시고 혈류증 여인이 구원받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 딸이 죽는 것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왜?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도 완전한 뜻을 이루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혈류증 여인이 고쳐지는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과 야이로의 가정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지체하시거나 서두르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그저 병에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에서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혈류병이 있는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딸들이었어요. 누구만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혈류병이 있는 여인은 자기 문제만 보이고 야이로에게도 자기 딸의 문제만 보였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두 딸들에게 똑같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그 두 딸들을 함께 사랑하여 함께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함께 주시려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고 서두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두 딸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으로 인도에 가셨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과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 성도 여러분, 이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만 아니라 내 형제들을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천국 구원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 형제의 고난도 보게 하시고 저 형제의 구원도 보게 하시고 이 형제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보게 하시고 저 형제가 더 딱딱해져가는 것도 보게 하셔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는 완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빈틈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께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절박하고 긴박합니다. 어떤 때는 전혀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 눈물로 울 수밖에 없는 때도 있죠. 그리고 내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보다 더 커 보여요. 아니, 우리가 숨이 다 넘어가서 결국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병든 것에서 낫지 않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지지 않고 다 죽는다고 해도 아니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고 해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랬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왜?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천국 영광에 예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는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죽어 무덤에 묻힐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도 우리를 향해 잠들어 있다. 죽었다고 안 하세요. 잠들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듯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실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렴? 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 우리가 다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 영화의 몸을 입고 천국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끝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시련과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때로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들 끝까지 믿고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결국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워 불러 일으키게 하실 그날까지 저희들 더욱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힘 넘버 484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